오늘 4장 말씀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졌던 많은 기적들에 대한 소개가 여러 건이 이 4장 말씀 속에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의 기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그 아내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빚쟁이들에게 아이들이 팔려가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루어진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 그 가정을 돕는 그런 기적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 죽었을 때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는 들풀로 죽을 끓여 먹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잘못 독초를 그 죽그릇에 넣어서 모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 모두를 지키고 돌본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보리떡 20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하는 일종의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그런 내용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진 기적들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대체로 엘리야 시대 기적과 큰 차이가 있는데, 엘리야 시대 기적은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사건, 나라 전체에 무슨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또 나라 전체에 비가 쏟아진다든지,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상 숭배 850명을 상대해서 대결한다든지 하는 아주 영웅적이고 국가 전체의 큰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인 것에 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나타난 기적들은 소소한 개인 가정들의 사건들, 한 개인의 문제, 이런 일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 다 가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 나오는 기적에서도 한 선지 생도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평소에 생활이 공공하니까 돈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빚내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체주가 자식들을 종으로 잡아가려 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경제적인 문제였고, 또 들풀로 죽을 끓여 먹는 선지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 생활이 얼마나 공공했으면 선지 학교의 제자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어 들풀을 뜯어다가 죽을 끓여 먹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라는 내용도 그러하고, 마지막에 보리떡 200개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넘게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상황도 가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고, 그 가난에 직면했던 사람들이 다 엘리사의 큰 기적의 도움 때문에 그 가난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이 처했던 위기 상황, 이 가난의 문제가 역시 사람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이겨내질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것에 이 4장 말씀의 큰 핵심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가 직면해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큰 위기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지난 몇년 동안 겪었던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인 이 질병의 전염병이 큰 위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극심한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할 터인데,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와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기 극복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위기가 찾아올 때일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4장의 여러 사건들이 한 장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자꾸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고,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누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 속에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시선의 끝지점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노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신앙인의 시선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모아져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처음 번 나오는 사건에도 보시면 그 가난한 한 선지 생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자식들이 노예로 잡혀갈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때도 보시면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 팔아서 빚도 갚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 도구들이 다 활용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조금 남아있는 기름 한 병도 활용되고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도 활용되고 다 활용되는 것이지만 시선이 그 그릇에 모여져 있고 집에 있는 거기에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믿음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길게 차지한 내용이 8절부터 이어지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내용의 기적입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공경했던 이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늙도록 가지지 못한 아들을 얻는 복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하루는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 어머니가 멀리 갈멜산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억지로 그를 모시고 집으로 오고 선지자가 와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시면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종에 대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거처할 곳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던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에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을 구비하고 또 거기 와서 쉬고 주무시고 하면서 사역하도록 배려한 것을 보면 비록 가난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는 극진한 신앙인의 정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무슨 큰 대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 그에게 뭘 필요한 게 없느냐 왕에게나 군사령관에게나 부탁하면 좋은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또 고대사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요즘 말로 말은 사업에도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할 터인데 뭐 도와줄 게 없느냐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내 백성 중에 살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어려움 중에 네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느끼고 그들의 수준으로 살면 됐지 더 이상 큰 것을 구하거나 많은 것을 요구할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한 자기 분수에 만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이는 그 침착한 태도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선지자가 주무시던 방에 올라가 침상에 누워놓고 남편에게는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나귀를 타고 이 갈멜산까지 달려가고 억지로 그를 모셔오는 이런 과정을 보면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허둥대지 않고 아주 무서울 만큼 냉정하고 침착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를 만났을 때 선지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아이를 살려고 했을 때에도 그 발을 껴안고 나는 절대로 혼자 가지 못하겠습니다. 꼭 같이 가주십시오 하고 애절히 간청하는 모습 속에서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간절함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은혜가 채워지는 법이죠. 첫 번 사건에서 우리가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채우는 사건을 보았는데 그릇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기름도 그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는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면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넴의 여인을 보시면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도 그렇고 평상시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그러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장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가난하고 아이가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냥 야외에서 풀을 뜯어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선지학교 학생들 풀을 뜯어서 죽을 끓여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은데 그 모든 그 일상생활의 소소한 안타깝고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살리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4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자식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에 가르쳐주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을 모든 사건들이 강조하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환난 가운데 시험 중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지도 말고 안 되니까 버려야 되겠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겸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든든히 서시고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